오늘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년 전에 나온 책한 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책이 나왔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저러예요. The Great De-Churching 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뭐좀 번역을 하자면 탈교회 현상, 뭐 엄청난 탈교회 현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에 의하면은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영적 부흥, 제1차, 제2차 이렇게 했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The Great한 일인데 영적 부흥이 아니라 De-Churching이에요. 탈교회. 교회에서 나오는 현상이 제1차, 제2차 영적 부흥 더하기 빌리 그레이엄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적은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책을 좀 알게 되고 좀 잠깐 봤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공전인데 짐 데이비스하고 이 마이클 그레이엄이라는 두 사람이 지난 20년간 걸쳐서 교회를 떠난 즉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 4천 몇 명이나 되었어요. 4천만 명 굉장히 많죠. 그렇죠? 4천만 명.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얼마 후면은 교회를 이전엔 다녔지만은 이제는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 숫자가 하도 많아져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보다 더그 숫자가 많아질 거라 예측을 합니다. 이런 탈교회 현상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Z, 그 알파벳 맨 끝에 그 Z 제너레이션, Z세대죠. 그러니까 14살부터 28살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기도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는 청장년으로 가기 바로 전에 그 정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 청소년, 청장년층들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종교가 없다. 얘기를 해요. 무종교라고. 그러니까 탈교회 현상에 모든 교단들, 기독교에 뭐든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마다 영향을 다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탈교회 현상에 대한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할때 인터넷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인터넷. 인터넷이 보급이 된게 이제 1900 말이잖아요. 1900년, 1990년대 그때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것도 그 생기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여간 인터넷에 대해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끌리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가 참 안쓰러운 일이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정치 도구화가 많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교회를 그들의 어떤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교회가 왜 자꾸만 그렇게 정치화되나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것저것 다 내려놔 버리고 교회에 출석을 안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도 이렇게 한국 뭐이 책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그러나 벌써 올해 한 10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어떤 이 가나한 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안족.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나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족이라고 이제 영적인 가나안족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놓은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인터넷 문제가 제일 크다. 기술혁명이 있는데 교회는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영 제너레이션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게 좀 많아요. 그것도 있고 어떤 정치도가도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오늘 보시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심판 속에 담긴 은혜라는 그 말씀도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탈교회화 현상의 뿌리에 있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는 복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교회에서 듣는 기회들이 많이 희박해져 있는 그런 탓이라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복음이 여러 가지로 좀 희석이 되고 타협이 되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복음의 내용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매우 통합적인 어떤 그런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에 나오는 그 뭐 한국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이 모든 것에 모든 종교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매우 많이 만연됐어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는 교황까지도 나서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뭐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얘기하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더 희박해진 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다른 한 가지 다른 면은요, 이 복음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떠났던 이 젊은 청년들이 복음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른 어떤 엔터테이닝 하는 거 그런 거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정적인 어떤 필요 같은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내다가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걸 알고 교회에서 멀어진 거예요. 뭐 교회나 그런 모임이나 채워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나가서 충격을 받는 게, 나중에 깨닫는 게 바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바르게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곳을 찾아서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그 그룹이 지금 제너레이션 Z가 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뿌리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제를 보려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탈교회 현상에 뿌리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1961년에 The Knowledge of the Holy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우리 교회 도서문고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챕터가 아주 소단락처럼 이렇게 쭉 돼가지고 있는 책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The Knowledge of the Holy 한다면 The Attribute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후회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일이다.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전에 현상이 매우 문제가 많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꾸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 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예,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교인으로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 당시에 이미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유를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뿌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희박해진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65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를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엔티하죠.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도 또한 교회들조차도 많이 상실해가지고 교회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점점 사회와 각 세대들이 많은 그런 우상들, 이방신들, 물질과 성과 권력에 대한 중독 증세가 노골화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영국의 그 찰스 왕 같은 경우에 황소상 앞에서 절하고 말이죠. 그거 보셨어요? 그게 이제 그 리그가 있어요. 그 오세아니아 쪽에 그 리그, 그 영국과 연관된 컨페더레이트한 그런 그룹들이 매년마다 모여가지고 어떤 그 축제처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상징으로서 나온 신이 황소신이에요. 황소상. 금송아지상 아시죠? 황소가 힘을 얘기하고 황소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상징이거든요. 그거를 떡하니 이렇게 영국은 참 그 기독교가 얼마나 꽃을 피웠던 그런 곳입니까?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가라앉고 있는 그런 경우죠. 거기에 배경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삶의 이 경외함, 경외하는 그 태도는 저절로 우리에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내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쳐주겠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경외하는 길은 그냥 이렇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먼저 배워야 하겠죠. 그 다음에 삶과 사역에서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 원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또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심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fear라는 그런 뜻에는 어떤 공포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나와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두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경외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영생 보장의 은혜, 임재의 은혜, 성령 동행하심의 은혜 등등 생활과 믿음의 샬롬이 깃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듯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샬롬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요. 오늘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으로 오늘 이 설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보기보다 먼저 이 서신을 놓고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좀 대할 것인가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심판에 담긴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의한 일과 불공평한 일, 모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악행들로 인한 그런 고생이 사라지고 안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은혜로 분명히 우리의 장래가 열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심판은 이렇듯 은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좀 그 인터넷 방송, 저도 인터넷 방송에서 좋아하는 그 방송들이 있는데요. 채널들이 팟캐스트도 있고 뭐 좋은 방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 전도하는 분들 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캠퍼스 프리처라고 보통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학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보고 있으면은요 기독교에 대한 그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그 대학교 캠퍼스가 기독교를 심하게 반대하고 아주 엔티 크리스천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공격할 때 학생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느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하느냐? 사랑하면 사랑만 해줘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뭐 그런 거 많은데 그게 사랑이냐?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고 그러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제대로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당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대학 교수인데 콜로라도 준가 그래요. 근데 대학 교수인데 자기는 힌두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클래스에 들어오면 그 클래스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이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그보다는 내가 믿는 힌두교의 신이 훨씬 좋다고. 힌두교. 힌두교 은근하게 많은 거 아시죠? 지금 미국에 퍼져 있는 것 중에.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은 힌두교 신은 다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사랑하라. 무조건 다 좋은 것이다. 더불어 잘 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게 그 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이 좋지. 기독교의 하나님은 평화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이 더 낫다. 힌두교 교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갚아주심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더 근본적으로 구원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예, 죄의 파괴력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다 헛된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심판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알게 모르게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그 날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감추인 모든 죄들이 드러나는 그 날이 있는 것이죠.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한 온갖 종류의 도적질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도적질하죠. 멋지게 도적질합니다. 힘으로 도적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도적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도적질이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짓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이 교회 리더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목사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거짓 맹세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또한 보호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심을 분명히 갖고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하신 성품,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 없이, 경외심 없이 사는 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마치 맹수가 옆에 있는데 그냥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맹수의 입에다가 입을 벌리게 하고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그런 것이나 다르지 않아요. 예,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맹수의 입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주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뒤틀리고 이 혼란된 영적인 상태를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코 거들주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거짓 영적 가르침들에 이 너무도 무서운 그 위험으로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저기 좀 생각하다가 이 사건이 좀 떠올랐어요. 혹시 이 포스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오래전 건데 그래도 기억나시죠?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 20년 전에,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죠? 이 사람들이 쇼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게 엔터테이너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호랑이, 이 백호랑이에요. 백호랑이인데 이름이 만테코라는 이름의 백호랑이였습니다. 근데 이 시크프라이드 앤드 로이, 아마 그 이름 굉장히 유명했었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육가예요. 이게 저 진한 머리의 사람은 사육사고 조련사고 다른 한 사람은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면서 또 호랑이를 데리고 쇼를 하는 것이죠. 뭐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맹수들 했지만 특히나 이 호랑이 쇼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쇼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 이 거대한 이게 호랑이가 굉장히 큽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딱 공격하려 쓰면 세븐 핏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사람의 3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그 호랑이를 데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고 자기 손을 갖다 탁 집어넣기도 하고 뺐다가 뭐 그 다음에는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쇼가 굉장히 스릴이 많았던 게 호랑이가 여기 이렇게 스테이지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저 관중석으로 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데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호랑이를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사람들이 기절하려 그러죠, 막. 기절하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조련사가 다 이렇게 있으면서 만져보라고. 그러면 호랑이 평생 뭐 잘하는 거죠. 나 호랑이 만져서 뭐 이러고. 여하튼 어떤 그런 쇼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쇼였죠. 그러던 중에 안타깝게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03년 10월에 이 조련사 로이드 혼이 호랑이에게 목이 물려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이 목을 물고 스테이지가 이제 저 계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물고선 올라가는 거예요. 스테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기절을 하는 것이죠. 뭐 비명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고 피는 막 졸졸졸 이렇게 흐르고. 근데 네 명의 사육사들이 달려들고 또 몇 명의 이 비상조치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간신히 호랑이 입에서 이 로이드 혼을 빼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재활을 두 번이나 아주 롱텀 그 리헵 그 재활 기간을 거쳐서 예, 좀 거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사육을 잘해도 맹수는 맹수다. 맹수의 생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셨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파괴시키려 하는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주제를 보면은 이 주님의 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있고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봤을 때도 거기에 주의 날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더욱더 그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이니 믿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까 의지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심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떨림만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심판 속에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6절 7절에 1장에 6절 7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롭힘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괴롭히는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정말 장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교회가 알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로 세상 심판을 위해 오실 날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 the Lord, the day of the Lord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은 항상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날이에요. 재림의 날 또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심판주로 오세요. 공의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그날에 심판주로 오세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게 재림의 때예요. 그게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에서 9장 6절부터 8절에 이 예언을 했는데 거기를 우리가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은 공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드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예, 임의적인 공정함 시스템으로 자기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정의도 예,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롭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세상의 어떤 통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완벽하신 공평 그리고 정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죠? 그와 같이 주님의 공의로우심,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철저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이와 같은 이 공평과 정의를 원치 않아서 계속해서 이걸 부리려고 해요. 진리를 부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배울 때 그리고 우리가 바로 가르칠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은 강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연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가치와 예,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예,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붙들고 회복을 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 과정에는 항상 그렇게 성장 과정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고생스러움도 있고 혼란할 때도 있고 예, 위기 순간도 있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패키지예요. 다 편하고 좋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날이 오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약속하신 대로 안식이 있도록 하세요. 기쁨이 있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예, 바울 사도는요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미 봤지만 잠깐만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2절의 말씀을 펴보시죠. 바로 앞으로 우리가 몇 장 넘기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주님의 날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런데 자꾸 흔들리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이 있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살아가는데 교회조차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태도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은 무조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날에 있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된 교회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4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주의 날이 임박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 이 교회를 향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수개월 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읽으신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며 이래 얘기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한 무슨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살아오는 주를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같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어서 살아오는 사람들 향해서는 크나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제의 함성이 외쳐지는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요,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을 바로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는 좁고도 어려운 신앙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칠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 가정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새로움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